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우 계신 성도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이렇게 피곤함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많은 단어 중에서요, 이 사실 할렐루야라는 이 말처럼 유명한 단어도 또 없죠. 교회를 평생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책에서 많이 등장할 것 같지만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시편에만 1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요 이 4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네 번이 어디 나올까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모든 네 번이 다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했던 그 복음서에 할렐루야스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역사를 향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쓰여진 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이처럼 큰 찬양의 목소리, 찬양의 축제가 워십 페스티벌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9전에 전 문맥인 이 18장 또 17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요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길래 지금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거듭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16장을 이 일곱 대접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하면서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최후 이 재앙, 마지막 심판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7장은요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큰 음녀의 멸망을, 오늘 이 19장의 전 문맥인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납니다. 따라서 17장과 18장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큰 성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으로 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이 멸망해 버린 것이죠. 이 창세기 이 3장으로부터 시작한 이 인류의 죄악이요 지금 요한계시록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죄악이 넘쳐나고 악이 판을 치고 있죠.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정하실 때가 되었을 때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인해 그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 악이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날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진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요 악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고 뛰노는 그날, 이 어린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날이 드디어 온 것이죠. 사단의 세력이 패하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미국에서 최고의 이벤트라 불리는 이 슈퍼볼 경기를 이긴 이 뉴잉글랜드 팬들의 표정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죠. 팬들이 이 기쁨과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서로 부둥켜 이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어떤 팬은 보니까요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방방 뛰더라고요.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요, 그 영광의 감격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감동적이라는 것이죠. 매 반복되는 그 이 슈퍼볼 경기만 우승해도 사람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이 나라를 이기셨을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최종 승리로 인한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성도들이 이 영적 승리로 인해 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은 주님의 나라의 승리로 주어지는 그 할렐루야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이 허다한 무리에 포함될 것이죠. 그들이 큰 환호성을 지르며 지금 찬양하죠. 할렐루야. 여태까지 신약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 할렐루야의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지금 앞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 사단의 나라를 멸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지금 기쁨의 감격으로 지금 허다한 무리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기뻐뛰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봅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 큰 음녀가 곧 큰 성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구원받은 자들이요 지금 큰 음녀로 불러지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 주님의 종들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승부 중에 제일 재미있는 승부는요 역전승인 거예요.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기를 뒤집었을 때 느끼는 그 감격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순교자들이 지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이 종료 마지막 휘슬 경기를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릴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감격을 느낀 이 성도들의 이 감격이 오늘 고스란히 담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보니까요 할렐루야 하고 다시 한번 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3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성경을요 그냥 가볍게 보면 오늘 이 연기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연기가 1절에서 3절까지 나왔던 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한 이 찬양의 연기가 올라간 것처럼 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연기는 그런 찬양의 이 제사의 연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연기는 무슨 연기일까요? 이것은요 멸망해 버린 도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연기인 것이죠. 그 연기가 3절에서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는 것이죠. 그 말은 사탄의 나라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세세토록 영원히 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영원히 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이 이 재생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는 이 구원받은 이 허다한 무리가 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놓고 찬양한 것이죠. 자, 이제 4절로 넘어가면서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하고 할렐루야가 같이 쓰여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죠? 그러나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한 구절 그리고 신약 이 요한계시록 19장 4절이 유일한 신약의 한 구절이에요. 아멘과 할렐루야가 쓰인 구절이. 자, 지금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이 12사도를 상징하는 존재로 이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네 생물은요 영적인 하늘의 존재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지요. 교회의 대표 즉 땅의 대표와 하늘의 대표인 이 네 생물들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찬양도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이들은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하나님을 이 최종적인 승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탄의 세력이 멸망한 것을 찬양하는 이 축제가 벌어지고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서요 진짜 축제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 결혼식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 결혼식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표현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결혼식이 가능하게 됐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신부가 신부 될 수 있는 것은요, 신부가 이쁘거나 잘나서 이 결혼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처럼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신랑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이 믿고 따른 성도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7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부가 혼인 예식을 올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죄로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없기에 이제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지요. 자,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빠질 수 없는 요소, 바로 웨딩 드레스입니다. 오늘 이 혼인 예식에 이 신부가 입은 이 드레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화려한 어떤 치장이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이었을까요?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게 허락하사, 그라는 것은 여기 아내를 말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삼배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뭐 화려한 실크나 어떤 최고급 이 재질로 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아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였습니다. 이 세마포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함으로써 이런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을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이 17장에 이 신부의 순결함과 대비되는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큰 음녀의 세 가지 특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큰이라는 이 앞에 이 부사가 붙는 이유는요, 그 음녀가 추구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권력들을 추구하고 명예들을 추구하는 것이 음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의 이 원하는 세상적인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화려함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보면요,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옷들이요, 자주색과 이 붉은색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옷 색깔만 딱 봐도 아, 부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음녀의 특징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몄던 것이지요. 큰 권세를 추구하고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음녀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특징은요, 단아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지요. 세마포 하나만 입고 결혼식에 참석한 이 신부의 모습, 그런데 그 세마포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혼수품이요, 값비싼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려해지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유일한 혼수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착하게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신부 수업은요, 요리나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실 이 어린 양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제 당장 결혼해야 되는데요, 웨딩드레스를 잘 살펴보니까요, 여기저기 막 김치 국물이 묻어 있어요. 여기저기 너무 더러운 때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그 다음날 결혼해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이 혼인 예식을 치를 때요, 우리가 살아간 그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가시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따라서 우리가요 성공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요, 거룩함을 포기하시지 않는 용기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준비해야 할 바로 세마포 옷이요, 그것이 영적인 웨딩 드레스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실제로 저 유럽의 이 영국에서는요,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온 나라가 이 축제 현장으로 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 영국의 이 고 다이애나비의 이 장남이었던 이 윌리엄 왕자가 결혼하게 되죠.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하는 날 실제로 이 국가 차원에서 공휴일로 그 결혼식 날을 바꿔버렸죠. 온 국민이 모여서 환호하며 조금이라도 이 신부와 이 신랑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딱 이 거리마다 도열해 있고요, 두 사람의 결혼을 온 국민이 축하해 주었던 것이죠. 곧 거리마다 곳곳에서 이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요, 그 결혼식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고위 공직자거나 사회의 저명한 그 인사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죠. 일반 국민들은요, 이 TV 생중계로 결혼식을 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땅에서 벌어지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도요,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지만 하늘에서 열리는 이 결혼식을 이것의 invitation card, 이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하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이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음부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 가운데서 거했는데도요, 주님은 그 먼 곳에 앉아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다시 오라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괜찮다 괜찮다 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 자신의 어떠한 삶의 조건과 자격으로 이 신부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결혼잔치가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는 장차 다가올 이 결혼 예식을 이 기억하며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이 더럽지 않고 정결한 이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신부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요. 신부가 입을 옷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혼인 예식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랑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신랑의 모습을 사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니까요. 주님은 백마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전쟁을 나가는 이 장군들이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이 수년간 이 전쟁을 하고 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끝난 장군들이 저 멀리서 올 때요. 사람들이 그 장군이 탄 말의 색깔만 봐도 그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개선 장군만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장군만이 백마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랑의 이름이 1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의미고요. 충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신실하심, 충성스러움을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이 장군들이 개선할 때요. 그들이 이 전투에서 이긴 수만큼 면류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자, 16절을 보니까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은 이 해석의 이 난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 피 뿌린 옷이라고 했을 때 이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피가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이 비유를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전쟁의 전사로서 나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장군들이 이 개선할 때요. 그들이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아니 지난 수년 동안 이 전쟁터에서 찢겨지고 흙먼지로 다 덮어지고 피가 엉겨붙어서 더럽고 남루할 정도로 이 버려야 할 이 전투복을 그대로 입고 이 개선 행렬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 시민들은 그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전투가 저렇게 치열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한 표현은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셨고 그들의 피 묻은 옷을 입고 개선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분의 이름이 16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The Lord of the Lords, the King of the Kings.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도 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 종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칭함받을 수 있는 이 칭호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랑 되실 분의 이 소개가요 이렇게 또 끝이 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소개되고 또 신랑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소개해도 다 풍성한 내용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잔치는 여태까지 일어난 혼인잔치와 성격이 전혀 다른 잔치입니다. 바로 죽음의 잔치입니다. 일명 성경에서 새들의 잔치라고도 불러지는 이 잔치입니다. 우리 그 이유를 17절, 18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하늘에서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한창 열리고 있는 그때에 땅에서는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16장을 봤을 때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단이요, 이 세상의 열 왕을 다 모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전쟁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기또의 언덕이란 뜻을 가진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이 나오고 있는 온 천하의 임금들, 이들이 바로 이 아마겟돈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등장하는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탄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주님을 대적하려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을요 세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게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군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잡힙니다.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또 타종교를 믿는 모든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잡히죠. 이들이 산채로 어디에 빠집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빠집니다. 이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을 봅시다. 나머지 세력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이 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만만의 이 열왕이 모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주의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이 무기또의 언덕에 모였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새들이요 그들의 죽음을 배불리 먹게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요 너무 아름다운 이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요 카메라가 딱 옮겨지면서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비참한 이 새들의 잔치, 죽음의 잔치를 보여줍니다. 19장은 이렇게 두 가지 잔치를요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을 상징하고요, 새들의 잔치, 죽음의 잔치라 벌려지는 이 두 번째 잔치는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채우는 아름답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혼인잔치이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새들의 잔치 가운데서 죽음이 되어 싸늘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하늘에서 펼쳐질 이 혼인 예식을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현재 이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신랑 되신 어린 양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 역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신부 수업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고 싶지 않고 뭔가 내 세상을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신랑을 따라가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승리가 주어지는 길이기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정한 영적 신부 수업은요, 좋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쁨을 갖고 그 신랑을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거룩에 이 공존하는 이 영적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